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신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러한 관계를 말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과 사람이 존재한다면 다른 세상 종교들은 기독교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사람이 신을 찾아서 가는 것이 될 겁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그 출발점이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찾게 되죠. 그게 신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가죠. 하나님께서 인간 쪽으로 오시는 방식을 취한 게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는 말로 씁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의 종교다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계시의 종교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기본이 되고 내용이 되고 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그 내용, 그 내용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목적한 방식으로 그렇게 신을 추구하고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목적이 중심이 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뜻과 내 목적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거나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말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 신앙이고 계시 의존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시대가 거듭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부패해지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나로 마지막으로 고정시킨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만물의 이치와 모든 세상의 내용들을 이해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그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시를 의존해 생각한다라는 말은 성경을 따라서 신앙하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과 떨어져 있다거나 성경과 위배된 모습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그 해석된 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또 교회마다 혹은 성도님들마다 자신의 삶들 속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을 위해서는 그 삶을 신경 쓰기 전에 뭘 먼저 신경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게 성경이라면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섬기려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 신앙, 믿음의 첫 걸음일 겁니다. 그 첫 걸음을 잘못 내딛게 되거나 그 걸음을 건너뛰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 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현상들을. 기독교가 타락하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더 못하지요. 그럼 모든 내용의 근거가 성경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아느냐예요. 믿음의 좋고 나쁨의 근거는 내가 많은 일을 했고 헌신되고 봉사됐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삶을 사느냐가 더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관심을 쏟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신앙에 있어서 최절정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올바르게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낫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약보다는 구약이 낫다고. 권수를 봐도 그렇고 분량을 봐도 그런데 구약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큰 걸림돌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둘 다가 중요하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을 전제하며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이 없는 구약은 말 그대로 결과가 없는 과정입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내용 모를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신약과 구약은 함께가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죠. 구약의 내용이 신약을 통해 성취가 되고 성취된 내용을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떨어졌거나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관계에 있고 서로가 돕는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하여 두 권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적이 있었으며 그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다 아시려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 또한 바르게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그마한 책으로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칫 이 룻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과거에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약 안에 드러났던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으로 그 룻기가 기록되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으로 룻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그 이루신 일들까지 우리가 바라봐야만 룻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3장에 들어와서 3장 초반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로맨틱한 이 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톤이 바뀐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미 나오미라는 여인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무엇인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바뀐 모습은 말이 많아진 거예요. 말이 많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말이 없어요. 어느 날 아침. 그건 뭡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근데 저녁 때 들어가 봤더니 말이 많아졌어요. 그냥 이 말 저 말 막 쏟아냅니다. 뭡니까? 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말이 없을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지금 나오미는 굉장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 가라. 그러나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궁금한 마음을 해소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15kg 정도 되는 보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루 이삭 줍기를 해서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간 자기의 가정을 완전히 끝내는 듯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손자가 없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대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힘들 정도로 모든 물질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 돌아왔던 루세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좋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그 하나님에 대한 나쁜 감정이 말이 없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나오미가 룻을 봤을 때 큰 자루에 보리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것 같은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싹 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를 베푼 주인공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더 큰 확신이 자리잡게 된 겁니다. 단순히 룻이 갖고 들어오는 보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근거하여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엘리멜렉 가문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그 나오미의 마음 안에 싹 터오른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적극적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합니다. 우리가 2장 말미에서는 그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던 나오미의 입에 복이 자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히 그 룻에게 안식과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이미 모압 땅을 떠나올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그 말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8절 9절에 가면 이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었습니다. 1장 8절 9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1장 8절 9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와 비슷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3장 1절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고 3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는 단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이었지만 3장에 와서는 나오미가 직접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주체적인 의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글개혁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 1장 9절에 나와 있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겠다라는 말과 3장 1절에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룻에게 안식을 주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룻이 나오미가 3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 룻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나오미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더더욱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그 룻이라는 여인을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줄 그 소망을 굳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변했던 룻은 이제 주체자가 되어져서 그 모든 일을 지시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기부터 룻은 이제 피동적인 모습으로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나타납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누가 다 합니까? 나오미가 하죠. 나오미가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무슨 목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을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이지만 아들이 없는 상태고 특별히 자식이 없는 며느리 과부를 볼 때에는 언제든지 남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남편을 만나면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8절 9절에서 남편을 얻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3장 1절에서 나오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안식이 만들어지기를 주체적으로 역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게 바로 무엇인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 헤어지는 일들을 왜 나오미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까요? 그게 나오미가 속한 엘리멜렉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가문이 살아나는 일과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일까? 단지 나오미는 룻이라는 여인을 이용하여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4장에 가면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나오미의 축복과 나오미를 향한 은혜의 모습으로 설명이 돼요.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 그 말은 곧 나오미가 속했던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라는 이 젊은 이방 며느리를 통하여 자기 가문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 보면 우리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친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룻의 친족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룻의 친족이 아니라 나오미의 친족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먼 친척이죠. 근데 지금 룻은 더 이상 이방 며느리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정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룻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1장에 우리는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그 룻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1장 16절에서 룻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정이었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 속에 편입되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결단을 의지해서 지금 나오미는 그 룻을 보아스의 친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한 여인을 이용해서 한 가문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문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룻의 행위는 나오미의 머릿속에서 나온 일이지만 나오미와 룻은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예요. 같이 가는 거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만 그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그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미는 우리의 친족 보아스라는 말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또 그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들을 볼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법이 다시금 이 가정에 은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이죠. 고엘. 고엘이란 말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내려갑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이 고엘 제도를 이루실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엘이란 말을 쓰진 않아요. 그냥 친족이란 말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아마도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나오미의 생각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보아스가 자는 그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보아스가 강조형입니다. 그러면 그 보아스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확신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서 자, 잘 들어라. 이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이불을 제치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될지는 보아스가 직접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와 나오미가 미리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아스는 그렇게 나오미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사회사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법이 생명처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나오미. 두 번째 사람은 보아스. 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놓고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제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가정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비록 나에게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금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 빈손이 된 이 가정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고 있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확신한 거예요. 그 확신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보아스의 행동을 통하여 룻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확신은 나오미에게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오미의 말이 여전히 룻에게도 동일하게 그만큼의 가치와 확신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룻기의 이야기가 유대의 전통 속에서는 오순절날 읽혔다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와 이 룻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보리추수 때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보리추수 때 이야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보리추수인 그 오순절 때 그냥 읽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요? 초막절이요? 칠칠절이요? 뭔가 나오는데 잘 안 들어요. 그죠? 오순절.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 이런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인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딱 붙어 있어요. 한 세트입니다. 오순절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이 진행되지 않으면 오순절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때 지나서 7일째 주에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 50일 되는 날. 결국 카운터를 할 수 있는 날이 없으면 이 날은 무의미한 겁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결국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늘에서 약속한 그 영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 영이 언제 내려와요? 오순절날 내려오죠. 오순절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가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회자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순절날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칠칠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칠칠절을 어떻게 설명해요? 요 유월절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곡식을 처음으로 거둘 때, 처음으로 거둘 때부터 계수해서 50일이 됐을 때 그때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여기서는 칠칠절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맥추절이라고 말하죠. 여기도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을 완전히 거둘 때는 언제예요? 수장절이죠. 1년 농사를 다 끝마칠 때. 지금 오순절이라는 개념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 사건이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첫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첫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 사역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시점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열매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끝은 아니죠. 시작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수장될 때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오순절날 룻기를 읽었다면 이방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그 하나님 나라 은혜를 사모하여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안식처를 찾아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한 여인이 그 믿음의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엘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이 보리추수가 끝날 때 칠칠절 때 맥추절 때 그 일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룻기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각자에게 전가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성령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그 이방 땅에서 버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달려오는데 그 여인에 대한 용기 있는 모습을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룻기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그 확실함이 열매를 맺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오늘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룻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쩌면 나오미와 같고 어쩌면 룻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도 내놓을 데가 없고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고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용기를 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날개 밑에 안식을 얻고 하나님 날개 밑에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 그렇게 투쟁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미 유월절도 지나갔고 오순절도 지나갔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혼탁한 시대인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빛을 발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생명처럼 열매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혼탁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 목적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룻과 나오미가 그리고 보아스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